오늘 제목을 여행을 다녀와서 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예, 반응을 해주셔야 제가. 예. 여행을 다녀오셨습니까? 네. 아, 여행을 다녀오셨군요. 여행과 휴가가 다르다는 것을 제가 한 2주 전에 설명을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행은 조금 고생되더라도 집을 떠나서 그 여행지에서 고생 가운데 혹은 마음으로 또 느낌으로 보고 느끼면서 내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발견해 보는 게 여행입니다. 또 다르게 내 자신을 객관화 시켜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여행이고요. 휴가는 뭐 지친 몸 혹은 지친 마음을 말 그대로 뭐 자연 속에서 쉬는 것이 휴가입니다.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2주 전입니다. 2주 전에 그 아들과 2박 3일 지리산 둘레길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다녀왔는데 여행 갈 때 어떻습니까? 인터넷을 검색을 다 해서 둘레길 몇 코스와 몇 코스를 걸어야지, 그리고 옷도 잔뜩 등산복을 준비하고 배낭에 38리터 되는 배낭에 코펠 버너를 넣고 등산복도 넣고 물도 넣고 간식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차에 넣고 특정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은 등산 배낭 작은 거, 저는 38리터 되는 것을 지고 걸었습니다. 무거울까요? 안 무거울까요? 무거워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왜 아들하고 이 여행을 시작했냐 하면 아들이 이제 21살 대학교 2학년이 되다 보니까 뭐 여자친구도 생기겠죠. 좀 있으면 군에다 갈 것이죠. 그러면 아빠와 대화 시간이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부러 방학을 맞춰서 아들하고 여행을 하면서 대화를 해보려고 여행을 떠났던 겁니다. 여행하면서 아들과 많은 대화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왜 웃습니까? 저는 많은 대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많은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걸어가면서 뭐 때로는 산길도 걷고 둘레길이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고 산길을 이어주는 길이다 보니까 내가 앞설 때도 있고 아들 놈이 앞설 때도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대화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들의 마음을 제가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제가 느끼는 겁니다. 많은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느끼는 겁니다. 또 반대로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이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아마 제가 느낀다면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느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여행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요, 무거운 걸 들고 막 다니다 보니까 옷이 다 젖어버리죠. 옷이 다 젖어, 얼굴에는 땀이 범벅이 되고요. 서로 수건을 주면서 땀도 닦아주고요. 그렇게 하면서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는 길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둘레길을 갈 때는 배낭을 줄여서 가자. 가다 보니까 가게도 있고요. 민박집에 가면 먹을 거 다 해주고요. 굳이 코펠과 버너를 들고 갈 필요도 없는데 옷도 몇 개만 들고 가면 빨아서 민박집에서 빨아서 입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옷도 3박 4일 거 가져갔거든요. 그러니 무거울 수밖에 없죠. 여행을 갈 때는 돌아오고 난 뒤에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돌아오고 난 뒤에 여행을 갈 때는 가능한 짐을 최소한 줄여서 가는 게 좋겠구나, 경험으로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해외 여행과 해외 관광의 차이를 아십니까? 해외 관광 가시는 분은 어떻습니까? 짐 보따리가 캐리어 크다는 거 들고 가죠. 그리고 가서는 어떻습니까? 사진만 막 찍고 옵니다. 사진만. 이쪽에서 사진 찍고 저쪽에서 갔다 온 인증샷을 찍고 옵니다. 그리고 올 때는 어떡합니까? 들고 간 그 캐리어에 누구 뭐 사주고 하는 선물을 가득 들고 오는 것이 해외 관광이고요. 해외여행은 어떻습니까? 캐리어가 작은 겁니다. 혹은 배낭 작은 것 하나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족과 함께 가건 혹은 혼자 가건 끊임없이 여행을 통해서 그 여행지에서 그 역사적인 여행지 그 현장에서 나는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존재로 앞으로 살아가야 될까? 라는 자기 고민, 자기 고민을 하는 게 여행인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2주 전에 제가 메시지 지냈던 본문과 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저 갈릴리 북쪽에 계시다가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190km 걸어서 내려옵니다. 오늘 날씨에 여러분 190km를 걸음으로 걸어온다면 며칠 정도 걸려서 걸어와야 될까요? 오늘 같은 날씨 근동지방이 지금 우리와 같은 날씨잖아요. 며칠 걸릴까요? 안 걸어봐서 모르죠. 그렇지만 최소한 20일 가까이는 걸렸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요? 20일. 20일 동안 여러분 걸어보십시오. 20일 동안 혼자 걷는다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무엇을 고민할까요? 제가 제 아들하고 걸어갈 때에 아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았지만 아들의 마음을 알았다고 그랬죠. 예수께서도 20일 동안 걸어가시면서 하나님과 많은 대화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몸소 느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그 느낌 아니까 이분은 지금 개그 콘서트를 많이 보신 분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걸어가시면서 20일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느꼈을 것입니다. 많은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지 않습니까? 내가 아들과 같은 장소, 같은 곳을 걸어가기만 해도 아들의 마음을 알고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듯이 예수께서도 하나님과 이미 동행하는 그 여행이셨다면 분명히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다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요. 예수께서 갈릴리 세례를 받고 다시 이제 자기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잖아요.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가브나움에서 사역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가브나움에서 사역을 하시기 시작할 때요.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20일 여일 동안 세례를 받고 난 뒤에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금식하는 가운데 40일 받으시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20여일 동안 걸어오시면서 깨달은 느낌, 하나님의 마음을 안 느낌, 하나님으로 받은 메시지 그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누구에게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가브나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자, 여기서 우리는요 갈릴리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요 한 번도 역사의 중심에 선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오늘 말씀 읽었는 그 상반절에 보면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요. 갈릴리 지역은요 이스라엘 지역 크게 세 군데로 나눌 수 있는데 지역적으로 처음에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유다 지역과요 또 그 외에는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사마리아 지역과요 사마리아 지역 위에가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갈릴리 지역은 많은 이방인들이 살았습니다. 또요 많은 이방인들이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혼혈 결혼이 심각했습니다. 또요 이방인들이 살다 보니까 그쪽 지역은 바리새인들이나 예루살렘 사람들이 볼 때는 저 구원받지 못하는 곳이라고 멸시천대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또요, 정치적으로는 갈릴리 지역에 좀 기름진 땅은 기름지었고 또 척박한 땅은 척박한 땅인데 기름진 땅의 소유는 대부분 누구 것이냐? 요즘 경기도 지역에 가면 좋은 땅은 주로 누구 것입니까? 서울 사람들 것이죠. 갈릴리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좋은 땅은 다 예루살렘 귀족들이 차지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귀족들에게 공세 내죠. 그리고 로마 속국에 살다 보니까 또 농사 지으면 세금도 내야 되는 거예요. 세금도 내다 보니까 가난이 계속 대물림 되는 겁니다. 가난이 대물림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글씨도 제대로 모르죠. 가난하죠. 글씨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을 못 지키죠. 더군다나 동네에서는 흔하게 이방 여인들과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했죠. 혼혈 아들이 많죠. 그러니 문화적으로 갈릴리 지역은 구원받지 못하는 곳, 구원이 없는 곳, 시로 문화적으로 외면받았던 곳이거든요. 그 외면받는 곳에 오늘 예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긴 여행을 하신 그 예수께서 긴 여행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 하나님으로 받은 느낌, 그것을 가지고 고향 갈릴리로 돌아갔는데 왜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가셨을까? 라는 고민을 우리 한번 해볼까요? 왜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셨을까? 하나님으로 받은 메시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중앙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훨씬 퍼펙트하고 임팩트가 있는 운동력이지 않을까요? 이왕이면 서울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맞지 저 봉화 골짜기, 저 청송 골짜기 가서 복음 전하겠다. 근 목사님 미안합니다. 동네에 오가는 거 아닙니다. 시골 골짜기 가서 복음 전하겠다. 이거보다는요, 서울로 가야지. 이것이 전략상으로 맞지 않나요? 여러분, 전쟁을 하면은 최근에도 보면 그 리비아 전쟁도 보면 미군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군이 수도를 가장 먼저 점령하죠. 수도가 점령되면 그 나라가 점령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방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수도를 점령해야 되는데 예수께서는 완전 정반대로 저 갈릴리로 가시거든요.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 왜 수도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로 가셨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그 회개, 오늘 말씀 예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고 했는데요, 이때 회개하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메시지, 갈릴리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라는 예수님의 메시지,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자, 그를 모르고 가나는 이미 대물림 되었고요, 율법도 못 지키고 이미 뭐 유대인도 그렇고 사마리아인도 그렇고 바리새인들은 더더욱 그렇고 우리의 동네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예수라는 분이 우리 동네에 나타나서 회개하라 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이 갈릴리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요? 갈릴리 사람들의 심정은 이미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거 아는데, 이미 우리는 뭐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 문화적으로 아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고 한단 말입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 여러분이 갈릴리에 사는 분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요, 회개하라는 부분이, 회개하라는 부분이 우리 말에 있는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죄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는다. 죄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는다. 예. 죄나 잘못을 뉘우치는 거. 여러분, 죄,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까? 예, 내가 하느님 말씀 모르다 보니까 내 안식일도 잘 못 지키고요. 해마다 내는 성전세도 내가 가난하다 보니까 성전세도 못 냈습니다. 내가 글을 모르다 보니까 율법도 못 지켰습니다. 이거 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내 이거 못 지켰습니다. 이거 못했습니다. 저거 못했습니다. 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 수 있습니다. 그죠? 못했는 건 못했는 거잖아요. 뭐 빵점 받은 건 빵점 받았다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빵점 받았다. 내 100점 받았습니다.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성전세 못 냈습니다. 글을 몰라서 내 율법 못 지켰습니다. 하나님 말씀 뭐 주일 제대로 성수 못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어렵습니까? 오늘의 우리 사전적 의미, 마음 고쳐먹는 거, 이게 어쩌면 더 어려울지 모릅니다. 잘못을 인정하기는 쉽습니다. 잘못을 인정해놓고 난 뒤에 그 마음 고쳐먹는 거. 그들은 구원이 어디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들은 구원은 저 예루살렘 성전에 있고 예루살렘 시민들에게만 있고 바리새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요. 왜요? 죄책감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나는 안 돼. 나는 구원 못 받아. 내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 나는 죽으면 지옥 갈 거야 하는 이 열등감이 갈릴리 모든 백성들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가장 먼저 가야 될 곳이 어디겠습니까? 갈릴리일까요? 예루살렘일까요? 갈릴리일까요? 예루살렘일까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갈릴리일까요? 예루살렘일까요? 갈릴리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죄책감에 짓눌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저 사람처럼 가난하지도 않고 나는 거룩하다 라고 시장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께서 누구에게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될까요? 이렇게 시장거리에서 자기는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일까요?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나는 죄책에 빠져있고 나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인지하는 갈릴리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갈릴리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게 여행을 통해 경험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가브나움 그쪽 지역에 있는 가장 인구가 많이 사는 그 시골 지역에, 갈릴리 지역에 가장 인구가 많이 사는 지역에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죄를, 그리고 너희들의 그동안 잘못했던 것을 뉘우쳐라, 그리고 마음을 고쳐먹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요, 복음을 믿어라. 그런 뒤에 복음을 믿어라. 그런데요 여러분, 죄악에 짓눌려 있는 사람이, 죄악에 짓눌려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네 속에 있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있어, 이 말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오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이에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게요,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다르게요, 천국은 이미 너희 안에, 갈릴리 사람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천국은 이미 예루살렘의 성전 주위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이미 너희 속에 있느니라.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마음을 고쳐 먹어라. 천국이 이미 너희 마음 속에 있느니라.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네? 라고 믿어질까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힘듭니까? 진리가 굉장히 어려운 걸까요? 우리는 때로는 진리가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자 훈련 받고 사역 훈련 받는 사람 막 마치 천국 시민인 것처럼 느끼실 때는 없지 않았나요? 천국은요, 이미 여러분 속에 이미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천국은 이미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 이거 못 믿었거든요. 천국은 이미 내 속에 있다는 이거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들 마음을 고쳐먹으라, 너희들 마음을 고쳐먹으라,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으라,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자,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을 제자들로 부르십니까? 거기 열심히 자기 일에 충실하는 사람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 더운 날 에어컨 밑에, 시원한 에어컨 밑에 노는 사람을 제자로 안 부르시고요, 그 땡볕살에 열심히 고기 잡는 사람 제자로 부르십니다. 또요, 길을 가다 보니까 배에서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열심히 깁는 사람, 아버지와 함께 호흡을 할 줄 아는 사람, 육신적인 아버지에게 최선을 다할 줄 아는 그 사람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여행 가운데 느낀 것, 깨달은 것, 이거 제자들에게 다 전수해 주십니다. 그리고요, 제자들과 함께 이 사역을 하십니다.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자라잖아요. 나무가 자라는데, 자, 나무가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가지를 뻗죠. 열두 가지를 뻗습니다. 열두 가지가 나물까요, 나무가 아닐까요? 이 열두 가지는 나물까요, 나무가 아닐까요? 나무입니다. 자, 다르게 표현하면요,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나무가, 가지가 자랍니다. 자, 이미 이 열두 제자는 예수님과 하나입니까, 하나가 아닙니까? 이미 하나입니다. 자, 이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이제 경내라는 나무도 있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의 나무가 다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이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가지로 다 뻗어 있습니다. 이 나무가 예수님일까요, 예수님이 아닐까요? 다른 사람 보면 예수님인 것 같은데 여러분 스스로 보면 예수님인 것 같지 않죠? 갈릴리 사람처럼요, 내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나는 많이 부족해서 하나님에게 많은 야단을 맞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이라는 그 나무에 여러분이 접붙임을 당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목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요, 그분 가운데 영양분을 공급받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여러분이 예수가 아닙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가 아닙니까? 이미 여러분이 작은 예수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교회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흩어지는 교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누가 몰랐어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몰랐어요. 자기에게는 구원이 없고, 나는 하나님으로 벌받아야 될 만한 존재고, 나는 지옥 갈 존재라고, 죄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라고 스스로를 한탄했거든요. 그들에게 예수께서 마음을 고쳐먹으라. 이미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 눌려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이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 지금 또 다른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요, 기획을 하시고 계획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단, 우리만 잘 모를 뿐이에요.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미 그분 계획 가운데에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름휴가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다녀갈 분도 계시겠지만요, 내일이면 또 광복절이잖아요. 광복절 시원하건 덥건 가네요, 한번 잠시 집을 한번 떠나보십시오. 집을 잠시 떠나보십시오. 가장이 내가 어디 집을 지켜야지, 내가 주부로서 집을 지켜야지, 영 떠나라는 말이 아니고요, 잠시 한번 여행을 위해서 집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리고요, 영덕에 가면 블루로드길이 있다면서요.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블루로드길을 가보시든 운지산을 가보시든 그냥 시내를 한 바퀴 걸어보시든 한번 걸어보십시오. 땀 흘리면서 한번 걸어보십시오. 그리고요, 땀 흘리는 가운데요,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또 더 나아가요, 나는 왜 사나, 왜 살아야 되지,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떠난다는 거는요, 집을 떠난다는 거는 혼자 있어 보라는 겁니다. 혼자서 한번 걸어 보십시오. 그러면서요, 내 현재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반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다시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뒤에요, 그리고 난 뒤에 저녁때쯤 돼서 돌아오셔서 남편과 혹은 아내와 같이 시원한 냉면 드시러 가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여러분의 삶의 깊이가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행을 떠날 줄 아는 사람은요, 집을 떠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집을 떠날 줄 안다는 사람은요, 자기를 좀 더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더 집으로 잘 돌아와서 자기 일에, 또한 하나님이 본인에게 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 일에 자기 스스로가 매진함에 열심히 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행을 다녀와서 이렇게 오늘처럼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사신 것처럼 여러분, 때로는 여행을 떠나시고 여행 가운데 깨달은 것들을 때로는 집에 오셔서, 교회에 오셔서, 그리고 자녀 가운데 내 존재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난 뒤에 그 삶에 더욱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행을 떠난 지 언제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정을 두고 잠시 여행을 떠난 적은 언제였습니까? 여행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를 느낀 적은 언제였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 묵묵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짧은 여행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여행이 될 수 있게,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찬양드리겠습니다.